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져가는 가운데 폭염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매우 무겁게 만드는 힘든 계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이 여러 종류의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의지하면서 믿음의 능력으로 어려운 계절들을 이겨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여름 기온이 연일 35도를 넘나들면서 폭염과 가뭄의 피해까지 생기게 하고 있지만 훨씬 더 심한 폭염이 있는 곳이 중동의 여러 나라들입니다. 가끔 이스라엘이나 중동 국가들에는 사막 트레킹을 떠났던 자유여행자들이 실종되었다가 사망한 다음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게 생존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는 곳이 사막지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막에 대하여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에는 씨 뿌리지 못하는 땅이다 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2장 6절에서는 광야고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에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17장 6절 말씀에도 유대의 사막지대를 설명하면서 광야이며 간조한 곳이며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라고 말하여 죽음의 땅인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막길을 걸어 애굽을 출발한 지 3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시내산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험한 시나이 반도 사막길을 걸어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애굽에 살 때에도 애굽도 국토의 80% 이상이 사하라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그들이 거주했던 곳은 나일강이 흐름을 마치고 지중해로 접어드는 나일강 삼각주 지대의 고센 땅이었습니다. 기름진 곡창지대였고 목축 가기에 좋은 초원지대였습니다. 때문에 애굽에 사는 동안에는 자연환경 자체의 어려움을 크게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나오니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마실 물 구하기도 먹을 양식을 찾기도 쉴 만한 그늘을 구하기도 모두가 어려웠고 사막의 더위는 더더구나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홍해를 건넜을 때에는 모든 백성들이 춤을 추고 찬양할 만큼 감사했고 자신만만했고 민족적 사기도 하늘을 찌를 듯 높았겠지만 사막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은 좀 더 심각한 걱정 앞에 서게 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또 왜 꼭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돌아보는 자기들의 모습도 사막길 3개월째 되었을 때 사람의 몰골이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민족 전체가 유랑하는 난민처럼 되어 있어서 민족적 자존감의 상처도 심각하게 끼치게 됐습니다. 그들을 주변의 어느 민족이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축복했겠습니까? 그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그들은 너무나 외롭기조차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공격하거나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사막의 유랑민족인 그들 가운데 친히 나타나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말씀은 이 사실을 잘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라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18절 말씀에서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지치고 피곤하고 걱정 많아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영혼을 새롭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계속 이 사막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꿈과 희망이 되었고 삶의 목적도 더욱 선명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막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들려주시는 말씀은 나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했다 라는 말씀입니다.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애굽에서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옮기듯이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새끼들을 등에 업어 날다가 높은 상공에 새끼를 떨어뜨리면 새끼들은 필사적으로 날개짓을 하게 되고 또 아주 위험한 추락의 순간에 접어들면 어미는 다시 새끼를 날개로 받아 올려가는 이와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새끼를 키웁니다. 그리고 어린 새끼 독수리를 날개에 얹어 먼 곳으로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는 독수리를 모성애의 상징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으며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서문인 2절 말씀에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다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3장 36절 말씀에서도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고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도 보시면 5장 15절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깨닫고 살아야 됨을 깨우쳐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는 정체성의 명확함이 있어야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에 대해서도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살펴보시면 바른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려 했던 많은 사람들은 늘 어려움이 극심했고 세상의 비방과 반대에 직면해야 될 때가 허다했습니다. 며칠 전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작한 책 한 권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종교개혁 기간 중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인 위고노들이 당했던 박해와 순교에 대한 연구서적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바를 보면 프랑스에서의 개신교 박해는 매우 끔찍했습니다. 1572년 8월 24일 지금의 루브르 박물관 앞 광장에서 시작된 개신교도들에 대한 학살은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이 넘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약 한 달간 3만여 명이 학살되어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자유로운 예배와 오직 복음만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피하지 않고 순교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고 오직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이 허다히 많습니다. 미국의 고든 코넬 세계 기독교 연구센터는 2007년에서 2016년까지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기독교 신앙을 지키려다 희생당한 기독교인의 수가 90만여 명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지금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회피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고 지옥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고 그 크신 은혜를 배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민 되었음을 밝히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며 절대적인 사랑 때문에 세상에서 만물의 찍기처럼 천대받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그 말은 고백하는 사람의 진심과 인격의 결심을 담은 고백입니다. 내가 사랑한다라고 현재형으로 말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이라는 다짐이 그 고백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결심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고백이고 지금도 사랑하지만 끝날까지 사랑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결심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고백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부터 구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의 사랑에 배신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긋나지 않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길을 굽힘없이 걷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신 그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왜 가나안입니까? 5절 6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말씀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히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함은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명을 그들이 받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것에는 먼저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또한 그것은 그들을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선교적인 소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불러 정착하게 하신 가나안 땅의 지정학적 의미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가나안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이상적인 환경이 주어져 있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열악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터잡고 거기에 정착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다른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세계의 모든 문명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3대륙의 교차점입니다. 세계 문명이 모여드는 곳이고 사람과 문물이 흘러가는 길목이며 세계인들이 여러 이유로 모여오는 곳입니다. 때문에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전 세계에 쉽게 전달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기는 어렵지만, 살기는 어려운 곳이지만 복음을 전하기에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소식이 전 세계에 쉽게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여기에 심으신 것입니다. 예민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강대국들의 침공을 쉼없이 당해야 했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국토가 적군들에게 유린당하는 일이 계속되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의 신앙은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고대의 바벨론 전쟁에서부터 최근의 글포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관심을 집중시킨 모든 전쟁이 이 지역을 무대 삼았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살던 사람들은 전쟁의 참화를 겪었고 정복자들로 인해 고난을 당했으나 그들의 신앙과 종교의 소식은 전 세계인의 관심을 집중시켰고 오늘날 세계의 문명의 중심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구약학자 키텔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이스라엘의 최대 인륙사적 공헌은 그들의 종교였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얻었고 이를 세계에 전달하여 세계를 발전시키고 구원했다. 현재도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이스라엘이 세계에 이바지한 것에서부터 얻고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들이 그 땅의 삶을 지켜나가고 거기에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는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다시 세상의 제사장들로 보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일을 위해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보내진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온 세상을 유랑해야 했던 흩어진 나그네들로 보았지만 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하찮은 존재들로 보였지만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만방에 선포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던 당시 1세기의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자기 삶의 모든 것을 바쳤고 생명조차 아깝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제사장 직무는 세월을 건너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거룩한 부르심 앞에 서 있음을 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 오늘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를 휩쓸 때 우리나라도 그 피해의 예외지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의 기록을 보시면 인구 760만 가운데 290만 명이 독감에 걸렸고 그 중에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라 누구도 이 백성들을 돌보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1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외면 가운데 외롭게 독립만세를 외쳤지만 독립을 이루는 일에 또 실패합니다. 모두가 실망했고 국민적 좌절감이 극심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단 총회는 민족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진흥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개인 전도와 부흥 집회와 특히 유년 주일학교의 부흥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은 복음만의 민족의 희망이라는 신앙 고백적 운동이었고 교회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1차 운동 기간이 끝난 1926년이 되었을 때 교세가 14만 4천 명에서 19만 4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중에 500처의 교회가 신설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독립운동과 민족인재 양성의 산실이 되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압니다. 우리 선배 성도님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이때가 바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해야 때인 줄 알고 이 일을 위해 전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혹독하고 어려운 현실이 찾아올수록 그 현실에 대하여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그 현실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한 하나님의 종들로서의 사명을 신실히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기도 우리 사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일에 헌신하고 살아가는 제사장들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직무를 감당하는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길을 함께 걸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자주 은혜롭게 생각하긴 하면서도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치 영웅전을 읽는 것처럼 성경 속에 나타나는 위인들의 면모를 살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신앙적인 행적은 우리가 본받아 마땅한 위대한 삶의 족적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인간을 영웅시하거나 미화하지 않습니다. 숨겨져야 될 것 같은 부분들도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는 것이 성경의 인간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역사의 주체가 되거나 중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 반면에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심이시다, 하나님께서 주체이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창세기 1장을 읽다가 새로운 발견을 한 게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 역사를 기록하면서 구구절절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창조에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상 역사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에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강조하는 바는 초기 제자들의 위대한 결단을 칭찬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능력으로 제자들을 불러세우시는 주님의 저항 불가능한 은혜와 능력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저항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도록 강력한 불가항력의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 말씀에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들의 상반된 보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인 사람들은 13장 31절 말씀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14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 말의 주어가 우리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주제는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불가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절이 없고 실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들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도구적으로 헌신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에 나는 심은 까불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니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작정하시고 그가 판단하시고 그가 자라게 하시고 그가 열매 맺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더군다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신 주께서 판단하시고 그가 결정하시고 그가 행하시고 그가 능력으로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사자들이요 제사장들임을 자각하고 그 사명 수행의 전력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친히 인도해 주셔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을 유랑하는 난민 같은 그들이 어떻게 세계 운명을 바꾸고 이 약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들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간다고 해서 그 시계 바늘의 힘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 힘으로 도는 것임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단과 헌신의 마음이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힘이 큰 능력으로 그의 일을 행하셔서 우리의 수고들이 거룩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헌신하십시다. 순종함으로 참여하십시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의 진정성을 무엇으로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옳다는 것, 우리가 정의의 편에 서 있다는 것,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 18일에 우리나라의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등정을 성공하고 하산하던 중에 실종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열 손가락 모두를 잃은 장애인이지만 7대륙 최고봉을 모두 등정하고 히말라야 14고봉을 모두 등정한 세계적인 산악인입니다. 그런 그가 실종되었을 때 끝까지 그를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기울였던 분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산악인 비탈리 노조 씨입니다. 그는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적어도 15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김 대장이 조난당한 현장을 지나갔는데 그 누구도 구조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그들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비탈리 노조 씨는 그들을 향해서 SNS에서는 당신들이 8000m 고봉을 점령한 용감한 사람들로 보일 테지만 나는 그저 당신들을 사람의 생명을 경시한 비천한 인간들이라 말하고 싶다라고 일갈했습니다. 그의 글을 읽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역사와 후세는 우리를 무엇으로 평가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숭고하고 거룩한 신앙인을 평가할 것인지 신앙으로 위장한 비천한 세속주의의 사람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일말의 관심도 없이 눈길 한번 주지 않고 지나갔던 강도 만난 사람 스쳐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인같이 우리가 평가받을 것인지, 그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역사가 우리를 기록할 것인지가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들이 어려움 때문에 신음하고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젊은이들은 희망을 포기한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오늘의 대제사장들, 오늘의 제사장들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백성의 존엄한 십자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의 즐거움에 만족하는 비천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부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녀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임을 우리의 삶으로 입증해 보이는 숭고한 신앙인의 글을 주와 함께 그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갈 길 갈 수 있게 하시는 은총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신앙인의 길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삶의 길을 중단 없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